한국에 제가 사역할 때 오래 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내적 세미나 같은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중에서 그 부분에 오랜 경험이 있는 우리 YM 예수전도단 어떤 간사님을 특별히 모셔서 한 며칠인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적 치유와 관련해서 인상 깊은 말 중에 하나는 내적 치유하면 뭐 상처를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상처는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처는 어떤 감정적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듣고 난 이후에 느낀 것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에서 상처가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내게 상처 주는 뭐 행동을 하지만 내가 그거를 상처를 안 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약간 상처될 것, 기분 나쁠 것을 엄청나게 상처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건강하게 해야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지금 세미나에서 치유받아도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상처받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내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걸러내는지 하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이제 건강하면 상처를 이렇게 잘 걸러내는 거죠. 생각이 약한 사람들은 조그만 것도 너무 크게 데미지를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12장 1절, 1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자비를 많이 말했는데 그 하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겠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면하겠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내가 권면할 텐데 너희 몸을, 너희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제일 중요한 출발 아닙니까? 주 앞에 계속 드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한 영적 예배인데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대, 영어로 보면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 패턴들을 따지지 말고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renew하라는 거죠. 이 mind라는 이 뜻은 여러분 알듯이 생각에 가까운 거거든요. mind라는 뜻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린 이후에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온전한 것, 기쁜 것, 선한 것, 무엇이 굿인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터치하고 뭐 체험도 하고 다 좋지만 근데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또 다른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시작하면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거를 다 매니지할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제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성경 읽거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과 관련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약한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항상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 특징이 말씀적이지 않아요, 신앙이. 찬양도 좋아하고 뭐 활동도 잘하고 하는데 말씀이 은혜 받는 게 잘 없어요. 물론 설교 들을 때 은혜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말씀 보면서 은혜 받는 그게 확실히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새롭게 세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만나도 자꾸 흔들리는 거야. 남들보다 더 많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부분이죠. 즉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긴 예언이 여러분 오래 참았지만 다음 장 24장에 끝나요. 24장에. 어쨌든 지금 이제 남쪽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에스겔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매입니다.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 거죠. 언니는 이름을 이야기하기를 오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오홀리바라 했습니다. 뭐 신학자들이 뜻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결론은 확실치 않다. 뭐 이런 결론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이 이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확실치 않으니까 뒤로 하고 이 언니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사마리아라고 이미 설명을 했어요. 사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동생 오홀리바는 여동생인데 이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이제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남쪽 남은 지금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다르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음행을 저질렀다. 너무 음란한 자매들이었다. 그래서 이 자매에 비교하면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젊었을 때에 그들이 음행했다 하면서 젊었을 때라는 이 말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정식으로 언약을 맺기 전 조금 더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그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도 이들이 행음했다는 거예요. 음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기 전부터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들을 그 집 구원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 가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은 결혼식이거든요. 그 결혼식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절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라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 내게 속했다 이 말은 소속의 개념은 이제 결혼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나라들을 자녀 낳듯이 이렇게 나라를 형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음란했다. 그거를 오늘 23장 전체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말씀으로 쭉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에는 누구를 그러면 사모했느냐 하면 애굽을 사람들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렇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말을 2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쪽, 북쪽이 나눠지잖아요. 우리처럼 북한, 남한처럼 나눠지게 되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근데 이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이루죠. 이제 각각 이 두 나라가 원래 같은 어머니 밑에 나온 두 딸이었지만 각각이 다 음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는 5절부터 10절까지 남유다는 11절에서 21절 오늘 보면 읽었던 마지막 21절까지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행음했다는 것을 23장 8절에 보면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같은 남쪽 유다 같은 경우도 23장 21절에 보면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음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후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 5절부터 7절 같은 데 보면 오홀라가 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름이죠.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수르 저 아시리아 민족을 의지한 거죠.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자색 옷은 비싼 옷이거든요. 되게 잘 사는 나라였죠.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말 타는 것은 당시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한 말인데 되게 용맹하고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수르 사람 가운데에서 잘생긴 그 모든 자와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을 이제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이었어요. 자연히 그 나라를 의지하면 그 나라 우상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나라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자질하고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멀어지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친해졌다는 것이 여러분 브리티시 뮤지엄 아수르관에 가보면 큰 조그만 비석이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보면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살만 에셀이라는 이 아수르 왕에게 예후라는 이스라엘 왕이 절을 하며 조공 바치는 것이 그 비석이 발견돼서 그 유물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지했던 제국이 이제 아수르였죠. 그것을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를 의지함으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나를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행음한 것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더니 결혼한 이후에도 아수르라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음행을 저지른 여인에 비교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동생과 관련돼서는 오늘 좀 길게 사실은 11절부터 21절까지 아니 그 뒤에까지 사실은 동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동생을 위한 책이거든요. 북쪽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다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지금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남쪽을 이야기하려고 조금 앞에 서론 쪽으로 각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제 남쪽 유다의 형편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오홀리바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것을 봤다는 것은 북쪽 자기 언니가 얼마나 음란했고 얼마나 더 음란해가지고 결국에는 망했는지 다 봤다는 거죠. 그것을 다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은 더하고 간음도 더 심하고 그리고 더 부패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기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니 역시 아수르를 좋아했다는 거죠. 언니가 그렇게 상처받은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버린 남자면 동생이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동생도 그걸 다 보고도 그 모든 걸 다 언니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다 보고도 바보같이 그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는 거죠. 그들의 화려한 어복을 입은 고관, 감독, 말타는 준수한 청년인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지금 더 문제인 거죠. 언니를 닮은 정도가 아니라 더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더 악하고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되는데 다 보고도 했다는 것이 더 바보 같은 일이었고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음행을 더하였다고 말하면서 예를 들기를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벽에 그림을 벽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사람의 모양이 있었고 갈대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로니아 사람들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긴 수건을 썼고 용모가 다 좋고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물도 보기 전에 사진 보고 혼자 빠져버린 거죠. 사진만 보고도 우리 식으로 하면 첫사랑에 빠져서 빠지게 되고 사절을 보내요. 사절단을 갈대아 사람에게 보내요. 오히려 유혹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유혹을 하는 거죠. 사절단을 보내어서 먼저 청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왔어요.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전 동생이 더럽힘을 입은 이후에 그들, 즉 바벨론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막상 뿅 가서 스스로 사절단 보내서 가까이 했는데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싫어져가지고 이 사람, 이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예 옛날 첫사랑, 애굽을 생각하는 거, 애굽을. 그래서 몰래 다시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애굽하고 또 친해지려고 하기 시작한 거죠. 남쪽은 여러 사람을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일어났죠. 아수르와 친해졌던 계기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 이미 서로 친해졌어요. 아하스 가서 빌고 막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하죠. 히스기야 때도 정치적으로 분리해서 또 조공도 바치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를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싫어해서 바벨론하고 친해지려고 하죠. 바벨론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게 하고 자기 금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하는 식으로 바벨론하고 친해지려고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이 정말 깊이 유다 민족에 관여해요. 물론 북쪽 아수르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도 이미 망해버렸지만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를 결국은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힌 과정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괴롭힐 때 이 남쪽 왕들이 말년에 가보면 애굽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라에 보내어서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보면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것을 한 여동생의 동생의 음란한 행위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당시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나 외에 눈에 보여지는 아수르라는 제국이든지 바벨론의 제국이든지 그게 마음에 안 드니 또 밑에 있는 이집트든지 간에 세상에 소위 말하면 풍요롭고 잘나가는 세력 있는 그것들을 더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신 이 말씀을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같은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3장 35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나를 잊었고 너 등 뒤에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참 한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본다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시록에 보면 로마 정부를 로마 그 엄청난 그 팍스 로마의 부귀 영화 권력을 빌붙었던 그 소아시 일곱 교회를 비판하면서 경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짐승에 비교하고 나중에는 음녀 비교하면서 결국 망하면서 로마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대성통곡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에도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을 되게 의존하게 돼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과 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위 말하면 잘나가는 또 풍요로운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오늘날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가? 오늘 본문에 내린 심판에 좀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먼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주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저 그를 북이스라엘을 그의 정든 자, 좋아했던, 곧 그가 연애했던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좋아하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 손에 넘겨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실제로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자기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오홀리바, 저 남유다는 어떻게 됐는지를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그렇죠, 처음에 좋아했다가 싫어해버린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그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려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 네가 사랑했던, 한테 좋아했던 그들을 다 모아서 충동해서 너를 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묶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궁극적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즉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세상에 의해서 상처받는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장 큰 유혹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서 뭔가를, 그에게서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고 그 얻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뭔가 나의 만족을 줄 그런 사랑을 기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처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은 상처 주는 대상일 경우가 너무 많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안에 만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상처받는 일 많아요.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진로든지 어떤 내가 목표 세우는 어떤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내 인생 꿈꾸지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요소로 만일에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니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사람을 대할 때도 상처주는 일을 해도 그냥 그걸 원래 그런 거야 생각하고 사람 관계를 받아내면서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일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을 가지고도 행복하기 때문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궁극적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자기 삶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셋업을 해야 살아가면서 관계 문제든지 어떤 삶의 중요한 목표 문제든지 간에 그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정돈되어져서 그 맞게끔 그 부분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첫사랑을 못 잊어서 힘들어할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세상에 어떤 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사람이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주는 그 기쁨들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만 예수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쁨이 뭔지를 못 누리면 우리는 계속 괴로워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렵다함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이 화평,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영광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특징이 있느냐 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게 인내, 연단, 소망을 결국 영광을 맛보게, 영광을 손에 쥐게 하는데 제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이든지 상황에서 얻는 고통이든지 그게 무슨 환난인지 간에 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 약속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도구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겪는 이런 어려움, 환난 같은 경우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렵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파틀리 일부분이지만 맛보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하나의 영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 그게 사람이 주는 것이든지 상황이 주는 것인지 세상에 어떤 대단한 부귀영화가 주는 것이든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맛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운가 하나님이란 이 관계가 얼마나 기쁨인가를 맛보는 신앙으로 들어가야만 세상에서 우리의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두 자매들처럼 행음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창세기 1장에 빛이 빛을 하셨던 그 천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영광이 뭔지를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 비로소 하나의 영광이 뭔지를 이제 내 마음에 비추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의 영광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강력한 세상의 그 영광을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에 그 모든 좋다고 하는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도 하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 또 우리가 결론처럼 늘 붙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 놀라움을 맛보는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을 누려야만 수많은 세상의 갈등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그게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에 헌신해야 돼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월하 수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시간을 드리는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 관계에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영광의 유혹과 이 앞에서 우리가 그걸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상처 주는 내가 어제 했던 사람이 주는 상처, 내가 그렇게 잘 되었으면 바라고 막 기대했던 그 상황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오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내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세울 때에만 이 수많은 상처 주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헌신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관계에 헌신한다는 것은 예배에 헌신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배는 수많은 액티비티 중에 예배는 하나님이란 그분을 위한 액티비티예요. 성경 공부는 누군가를 위한 거고 구제도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전도도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교육도 어떤 누군가를 위한 일이고 봉사도 누군가를 위한 일이지만 예배는 누군가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이렉트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세워요. 여러분 삶에 상처가 많고 너무 삶이 버거우면 예배를 세워야 돼요. 혼자 예배가 잘 안 되면 일단 공예배를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예배는 두 번밖에 없지만 어쨌든 잘 나오던 수요예배도 안 오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앉아있다. 그거는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는 예배에 자기를 집어넣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힘을 좀 얻으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기 삶 안에서 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 생활을 세워야 돼요.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오는 에너지를 쭉 받으면요 수많은 인간관계 탁탁 치낼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상황들도 받아낼 수 있는 여유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배에 하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맛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2절 43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종종 기도하면서 인용하는 거지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 예배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저 예배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끝에 보면 진짜 그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지었을 때 제사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하나의 영광이 그 처소에 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성막을 건물화해서 만든 솔로몬이 역시 또 성전을 짓고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성전에 충만한 영광이 가득 차서 다 엎드려져서 감히 그 하나님 영광 임재 앞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태도를 보였듯이 우리의 삶 안에도 영광을 맛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영광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자기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는 예배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어서 영광은 하나님 영광은 예배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예배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삶이 드라이하거나 자꾸 삶이 버겁거나 관계 어려움이 계속 힘드는 일은 예배가 안 세워져서 그래요. 예배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영광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여러분을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세요. 주님 찾으면 다 됩니다. 그 영광 안에 자기를 세우면 환난 중에도 절구하는 그게 어떤 환난인가요? 절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영적 강해야 돼요. 그 강함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 안에서 영광을 경험함으로 내 영혼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삶에 지금 버거운 그 모든 상황들을 관계들을 넉넉히 툭툭툭 치면서 지나가고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